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마음이 감동됐다. 언제였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좀 일어났다.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감동할 일이 많지 않고, 그리고 감동할 거리가 있더라도 요즘 시대 때는 잘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릴 일도 많지 않고, 웃을 일도 없고, 그죠? 슬플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지금 AI가 문제라는데 우리가 AI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의 감동이 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학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듣고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일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 앞에 좀서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백성들이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중단되었던 기간이 약한 15년 정도 되는, 15개월만 멈춰줘도 굉장히 힘들 텐데 무려 15년을 이 성전 공사의 작업이 멈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멈춰져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어요. 스가랴는 이제 오늘 좀 스가랴서를 몇 군데 인용을 할 겁니다. 스가랴는 묵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묵시적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학개는 그들의 삶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학개의 고발을 봤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핑계가 무엇이었어요? 아, 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가졌던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그들의 속내를 고발을 하죠. 어떤 고발을 했습니까? 성전은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이 벽에 다 갖추어진 집, 이 튼튼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대조를 그들에게 삶으로 딱하니 보여주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의 속내를 다 들춰내고 있어요.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속내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귀찮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좀 빨랐다고 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도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의 양심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들과 하나님과의 무뎌진 그 교제가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고발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학교에서 1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 오늘은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12절 한번 가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보이네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경외하기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졌던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막 동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감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뎌진다는 게참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지금 이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지금 뭐 오늘도 굉장히 안 좋고 내일도 좀 안 좋고 그러다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초미세먼지가 그 수치상으로 80 이상이 되면은 이게 밖으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꼭 젊은 사람들도 꼭 끼고 다녀야지 이 초미세먼지가 이 폐 속에 쌓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수요일까지 좀 안 좋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릴 텐데 근데 저도 이제 참 무딘 게 뭐냐면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잘 끼고 그죠? 그때는 집에 있으면서 대충 좀 창문 좀 닫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한다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숨을 헐떡헐떡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건강해지겠지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무딘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80 이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밖에 활동하면 안 되는데 그날이 뭐 초미세먼지가 막 800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 날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뎌진 거죠. 이게 위험에 대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채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역사에 지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지금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의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때 여기 눈에 띄는 점 한 가지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하여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마치 구분해서 써놨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다름 아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계는요 성경 속에서 그의 출처도 알 수 없고 가문도 알 수 없고 요즘 말로 하면 학벌도 알 수 없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학계서에도 그에 관한 소개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 1절부터 그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역사와 학계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과 학계의 삶을 종합하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계가 주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더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우리가 도덕을 어긴 것도 없고 양심을 어긴 것도 없고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곤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학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때 매주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저 신학교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그것은 제가 지금도 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스킬도 필요해요. 목회에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근데 한 사람의 목회자 속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 중의 핵이 뭐냐면 우리의 소명이에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종암제일교회에 와서는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소명, 이 부르심,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있지 않으면은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목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짙게 남아져 있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흐려지고 있는 이 사실이 비극 중에 비극일 수 있어요.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서구에서 서구 사람들이 데이터를 낼 때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꼼꼼하게 데이터를 냅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내요. 어떤 거를 비교를 했냐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서구에서 종교라고 한다면 주로 기독교입니다. 혹은 성공의 카톨릭 정도예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산출을 했냐면 그들의 삶의 동선을 쭉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설문을 좀 받았어요. 그들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그 데이터로 그 수치화를 시켜 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 절대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치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퇴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직업군도 비슷하고 이 정도는 비슷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비슷하고 소망도 비슷하고 심리적인 상태도 비슷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 수치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도 비슷하고 적당히 잘못도 하고 적당히 좋은 일도 하고 적당히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나도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가보고 서울이 부동산이 난리라니까 거기에 마음도 써보고 이 직업군이 인기가 있다니까 거길로 쏠려도 보고 하는 너무나도 비슷한 삶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결과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왜 학계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왜 경외감이 일어났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를 12절에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그 흔적이 짙게 학계의 그 메시지 속에서와 그의 삶 속에서 쉽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픈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일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누가 다른 어떤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셔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짙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신 것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경외감과 그들이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 본질이요 중심인 것이 막 받아들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전부 다 드린 그 남아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과거의 다윗왕국의 영광에 비하면 소수이고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고 그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경외하기를 시작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줍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약속을 붙드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현실로, 팩트로, 사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려워 마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무려 15년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돼요. 15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15년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갔을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15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도록 그들을 종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자 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자 자 14절로 가보실까요? 자 14절 보시면 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고 말하는데 여기 반복되고 있는 단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마음.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그 감동이 찾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 감동은요,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1대1로 대화하고 누군가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몇 년 전부터의 그 열풍이 뭐냐면 너 MBTI가 뭐야? 이제 MBTI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 파악, 성향 파악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16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아마 여기 좀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인터넷상에 많으니까 재미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16가지의 그걸로 나누는 걸 저는 사실을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 100여 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100여 명은 다 다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 MBTI가 궁금하시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지 않은 MBTI 스타일이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저는 아마 제 MBTI를 쓰면 저는 아마 원소에서 떨어지는 인물일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마음 수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이비에 가까워요, 여러분. 가지 마시길 바라요. 거기 뭐 무슨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내부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뭐 신천지나 저희 JMS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그 설립자를 굉장히 신격화시키는 잘못된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수련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그거 가도 전혀 모릅니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관한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깊은 냉소주의와 차가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차갑고요.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떻게 주님께서 통탄을 하셨냐면 동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냉소주의예요. 막 피리를 불어대면 누구나 다 춤을 춰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춤을 추질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저는 일면 이해가 돼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나 혼자 내 몸 건사하는 것도 내 마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 남까지 신경을 쓰면 사랑하나? 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냉소주의와 지금 우리의 냉소주의가 그리 다르지 않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좀 주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전 재건 공사를 앞에 두었던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길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현대어 성경에서 이것을 마음이 흥분되었다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이 흥분됐다. 종교의 흥분 상태가 되어져서 그들이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인 흥분은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뭐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려야만 되고요. 저는 그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흥분만이 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시도가 늘 따라오게 되냐면 그 흥분으로 성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쁜 시도가 뒤이어 일반적으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큐멘터리 한 OTT 플랫폼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잘못된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교적인 흥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하여서 뭐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흥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 쓰여진 히브리 말은 자, 이 정도는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한 4년 정도 지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네, 괜찮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시작. 루아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흔히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 루아흐가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자 여기까지 무엇이요? 주님의 영. 저기서 저 영이 바로 여기 마음의 그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 루아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의 영혼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령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됐고 저 구절을 좀 더 읽어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되었다 몸뚱아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몸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루아흐와 반대되어지는 루아흐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요엘서 2장 28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무엇을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직전 번역 성경에서는 저 만민이 육신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육신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육신입니다. 육신.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존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저 마음의 흥분 상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의 천지 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증언들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 진짜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막 인생이 드려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나이 50에 막 신학교에 들어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50이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면 지금 제 나이인데 저는 아마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일단은 뜯어 말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세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막 견딜 수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하고 단순히 목회자로만 소명으로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들의 인생이 막 드려지게 되는 역사를 목사가 뜯어말려도 되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소망이 다시 한번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대각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각성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 여기에 바쳐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될 때 저는 그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메어 있는 거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거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떠지지 않는데 눈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부족함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재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귀중한 것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14절 후반절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였던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멈추어졌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막 마음의 감동도 일어났어요. 막 그들이 시간으로 물질로 얼마나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렵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순조히 풀려지도록 하시면 너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런 일이 보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 중에 묵시를 한 가지를 봐요. 어떤 걸 보는 겁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그 근처에 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꽃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로 가보시면 4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거 은혜로만 은혜롭기만 읽지 마시고 저거 보세요. 어떤 말씀을 줍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지.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어려움이 막 찾아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가랴 3장과 저 4장에서 말했던 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에스라서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에스라서 5장 3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칸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제가 연기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야비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지금 하라고 한 거야? 하고 시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백성들이 무조건 그냥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방해하는 자들이 고발장을 어디에요? 본국인 페르시아로 다리오 왕 앞으로 고발장을 보내요. 지금 무도한 무리들인 저 유다 장로들이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소장, 고발장 지금 보낸 거예요. 자, 그러자 다리오가 그것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자, 6장 1절로 가볼까요? 에스라서 6장 1절. 예. 자,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이 정식 절차를 밟은 거예요, 지금. 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서를 내려서 야, 지금 이것에 관련되었던 그 10여 년 전의 문서들을 좀 찾아보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을 모아두었던 그 창고에서 내가 뭐 문서를 봤던 것 같아. 하고 지금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사 좀 해봐라. 된 거예요. 자, 2절 가보시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뭘 찾아요? 두루마리, 이 파일, 우리로 말하면 저기 먼지가 쌓여진 곳에 직인이 꾹 찍혀진 문서를 하나를 찾은 거예요. 자, 3절 넘어가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그 두루마리 문서의 내용인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4절까지 이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서를 찾아보니까 새로 건축할 성전의 수치까지 전부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선친이었던 고레스 왕이 어느 정도까지 한 거예요? 경비도 다 페르시아에서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공문서를 오히려 10여 년 전의 문서를 묵혀두었던 문서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개의 이 공사가 합법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페르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2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 왜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가 오히려 그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원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 방해가 있어서 지체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막 발목 잡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시간은 없지만 자 학계에서 1장 15절 가보시면 자 마지막 절에 1장 15절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죠. 한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자 며칠이었다고요? 24일부터 성전 재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장 1절 되돌아 봐서 자 학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언제 시작되었나 1장 1절 초두만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언제요? 초하루라고 했으니까 6월달 히브리력으로 6월달 6월 1일부터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23일 동안 증언되어졌던 것이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재개 공사가 24일째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려 23일 동안을 게다가 6월은 히브리인들에게 6월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추수해야죠. 추수달이에요. 그리고 7월에 큰 절기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절기들을 앞에 두고 있는 굉장히 바쁜 달인데 무려 23일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2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만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여시고 무릎을 꿇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